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할 것 없이 시작합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실 20장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사실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간극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 400년의 시대적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1장 역시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때 한 장을 넘기지만 분명 그 안에 400년의 이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지금 민수기도요 19장에서 20장을 넘어올 때 마치 그런 이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장 1절 말씀 첫 번째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정월에라는 단어 보이시죠? 왜 갑자기 이 정월에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지금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이야기보다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정탐을 했을 때 그 20세 이하에 있었던 바로 그 어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숫자가 이미 이 광야에서 헛되이 그냥 살아가다가 반역으로 죽어가죠. 조금 이제 1세대가 남아있고 지금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역으로 남아있는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간극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20장 1절 보니까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나라도 한국도 경기도 수원, 충청도의 대전 이런 식으로 큰 도의 개념이 있고 그 아래 시의 개념이 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 신광야라는 큰 개념이 있고요, 그 신광야 안에 가데스라는 지역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수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물에 이 고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요, 가축에게 먹일 물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척박한탕에서 이들이 마실 물 구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이 없겠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인체의 70%가 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떨어지고 목이 가라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람의 진 면모는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분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인품도 다 감춰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닥쳐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내게 잘 해주는 사람 같아도요 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의 진면모는 위기의 때에 나타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상시 하나님 참 믿는 것 같은데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의 진면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들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모세를 원망하지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지금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고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이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민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언어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아유, 죽겠다. 너무 습관적으로 해서 배고파도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바쁘면 뭐예요? 바빠 죽겠다. 이 한국말의 이 부정적인 게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이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우리의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각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데스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래고래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보여줘요. 제가 20장 서두에 지금 시간의 간극이 있다 말했어요. 즉 지금 이 내용은 출애굽 1세대가 지금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2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자기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요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았어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기보다 내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왜 난 이거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은 저거 참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거 난 이거 안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저분 봤을 때 저 사람은 건강도 주셨고 참 하나님 멋진 집도 주셨고 자녀들도 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취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이 건강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그 사람 마음 내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머물기보다는 내 안에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신발 가게에서 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좀 개척해 보려고 두 사람의 이 직원을 아프리카에 이제 파견한 거죠. 똑같은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전혀 다른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가면 모두가 다 우리의 고객이라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마실 물이 없었을 거예요. 아론도요 마실 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지만 누군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3절을 보시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싸워가면서 분을 내면서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두 가지 모습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목이 마르고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탓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6절 말씀에 혹시 펜 있으시면 여기 뭐 밑줄을 그셔도 좋고 한번 동그라미 쳐봐도 좋을 단어인데요,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엎드림에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엎드림에. 저랑 지금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이 모세의 습관이고 모세의 패턴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 뭐부터 해요? 이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밑에 한번 보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막 갑자기 부모인 나한테 대들면서, 엄마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아빠 이럴 거면 이렇게 나 가난하게 해줄 거면 뭐하러 날 낳았어? 이게 얼마나 이 부모의 가슴에 이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세 입장에도 지금 막 두 눈에 이 정말 이 염소똥 같은 눈물 막 흘릴 만한 말 아닙니까? 너무 막 억울하지 않겠어요? 밤새 쉼도 없이 일하면서 이 80대 먹은 노인이 쉬지도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막 이 불만을 가지고 막 죽일 듯 기세로 다투자고 싸우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반박하면은 왜 모세가 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늘 입 딱 닫아요. 입 딱 닫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6절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가 하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이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궁리해봐도 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 아무리 이 당시에 이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업을 받았다 한들,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가데스 이 광야에서 물 구할 것을 모세라고 어떻게 찾았겠어요? 무슨 방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7절 보십시오. 이 표현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만 6절과 7절의 이 흐름을 보십시오.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근데 신비하게도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엎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혜주는 사람도 없고 막 찾아갈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갔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깊게 빠져있는 그 순간 기도의 그 끝자락에서 정말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제 가슴을 뚫고 올 때가 있어요. 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란 정말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엎드린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포스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있고 두 손을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저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단도 무릎 꿇는 크리스찬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그리십시오. 똑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모세처럼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